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한이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늘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시설 철거와 관련해 남한 정부가 제의한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현대아산은 어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실무회담을 열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남한 정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실무 협의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미군 습격 과정에서 사망한 이슬람 무장조직 IS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유해가 수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알 바그다디의 유해를 이슬람 의식을 거쳐 바다에 수장했다고 오늘 언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수장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 바그다디의 유해는 비행기로 바다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숨어있던 알 바그다디는 지난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급습하자 자녀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한편 미군 당국은 DNA로 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미 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유해도 수장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군 당국에 사전 통보한 뒤 오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중국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한 대가 비행 경로와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한 뒤 카디지에 진입했다면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한 뒤에 카디지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이날 카디지에 들어옴에 따라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은 두 나라군이 운용하는 직통전화로 비행 정보를 통보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자국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며 국제법적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전 통보한 뒤에 진입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한 건 이번까지 2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카디지와 한국 영공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들이 경고사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앞당겨 서명할 수도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큰 부분에 서명하는 데 있어 예정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1단계로 부를 것이지만 이는 매우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 26일 1단계 합의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두 나라 대표들은 25일 전화로 합의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일과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조기 총선 동의안을 어제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 EU가 이날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하자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동의안을 의회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야당인 노동당이 기권해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늘 다시 동의안을 표결에 올릴 예정입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조기 총선으로 브렉시트 인준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EU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의회가 인준해야 발효됩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하고 문서 교환 방식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중진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의 건축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책이 유럽 건축가들에 의해 출간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북한은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거듭 주장했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양측이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에 있어 해법을 제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다 드러내라고 지시한 이상 북한 당국은 해당 시설들을 철거할 것이고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설계와 구조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란 겁니다.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보내주기 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의 관광지를 우리 국민들이 물론 통일부 허가를 받더라도 그쪽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걸 주는 방법이 이제 우회적인 관광 협력이 될 수는 있겠죠. 아마 북한이 바라는 게 그걸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지어 놓을 테니까 누가 한국 관광객은 오라. 우린 받아주겠다.
정 소장은 북한이 강조하는 남북 공조는 한국이 북한 뜻대로 따라오길 바라는 것이라며 결국 미국을 등지고 북한과 같은 대열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현재 한국 내에서 개별 관광 또는 3자 예치 방식의 에스크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의 대가로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다양한 제재 우회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또 2017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남북 간 새로운 합작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연장 등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표적인 합작 사업인데 운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노동자들을 우리가 다시 고용을 한다든지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제재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창의적인 방법 얘기를 하고 우회하는 방법이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박 교수는 아울러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맞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남북 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이 미화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도 거절한 채 기존의 문서 교환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 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29일 오전 시설 철거 계획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제시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자력갱생적 관광 발전을 통한 외화벌이, 대북 제재 극복 등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당분간은 남측 제안들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분야에서 현대아산을 강제로 철수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0년을 계약한 외국 자본을 내쫓을 경우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남북 간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규모의 국제 확대 사업에 현대가 참여하는 거죠. 지분 참여를. 이런 방안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저렇게 쫓아낸다면 사업이 되나, 관광 사업이. 그러니까 협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대한 비난, 불만 표시, 극약 처방 이런 성격도 있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제한적 개방 개혁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하원 중진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e U.S. in general has to deal with North Korea in a much more tougher.
앵겔 위원장은 28일 VOA에 미국은 전반적으로 북한을 훨씬 더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며 북한의 말만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갖고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북한 정권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싶다고 했을 뿐 절충 또는 타협 등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겔 위원장은 일부 핵무기 포기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개발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give up a few nuclear weapons and they can easily rebuild them, that's giving up nothing.
앵겔 위원장은 북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과 대화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s foolish to have dialogue with them. If they're not going to be forthcoming. And right now,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스 의원도 미국의 셈법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합의 없이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hate to see the talks called off, but there's not going to be a new calculation. I think.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취소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ll call off the talks. I just don't think he's going to change the parameters on which the settlement would be made.
메도스 의원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 근거에 협상할 의사가 없다면 북한과의 논의는 생산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창은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 do believe that the window is closing on an opportunity to get a good deal with the American.
메도스 의원은 기회의 창이 닫히는 것은 미국보다 북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위 소속인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은 북한의 연말 시한 압박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입지가 약해진 북한 지도자의 공허한 발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n individual who's trying to remain relevant on the world stage. He sees that the world is ignoring North Korea at this stage.
코너웨이 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이 생각하는 대화의 진전이라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실제로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연말을 미북 관계의 실질적 분기점으로 꼽았습니다.
I think it's a real turning point. The year-end deadline is artificial. There's no reason ha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8일 VOA에 북한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다며 이를 북한이 제시한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그 전에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거듭되는 연말 시한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I think we should take it seriously. And that the North, I mean, if you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the North's
현 상황을 보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지만 북한인 제재 완화에 대한 자신들의 바람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지라도 북한으로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남은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 양날의 검과 같은 미북 관계가 다시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two-edged sword which you're describing. On the one h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claimed diplomatic success in his
북한과의 외교적 성공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위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 북한의 셈법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더 꺼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북한이 모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ill resume the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of 2017 by launching longer range missiles and testing
내년에도 지금의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과 같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연구원은 협상 시한을 정해놓지 않은 미국, 한국과 달리 공식적 시한을 밝힌 북한은 초조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퍼 연구원은 북한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앞세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결속을 강조하며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t signals maybe a leveling out and further consolidation of their policy, which may mean that they're ready to come to the table.
다만 노포 연구원은 앞으로 3개월 내 미국 실무 협상 재개를 포함한 확고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2020년 미북 관계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탄핵 등 정치적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실무협상의 진전을 전제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정상회담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올 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정상 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생각은 망상이라며 비핵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북한의 담화도 모두 비슷합니다. 지난 24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위협했고 지난 5일 스톡홀름 협상 직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미국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말을 미국과의 협상 시한으로 처음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결렬 한 달여 만이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이 기관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두 나라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북한 핵 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런 경향이 극적으로 심화됐다며 2017년에는 국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 북한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2018년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초청하고 김 위원장의 대미 관여를 지지하는 등 북한을 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 유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변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가지 경향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반적인 외교에서 북한을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이 미중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상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국익의 범위가 자국 국경을 넘게 되고 따라서 중국은 해외로 확대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제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체제에서 매우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을 대신해 국제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려는 비밀스러운 야망을 갖고 있다 해도 두 나라 사이에 막대한 군사적 능력과 경제 규모의 격차를 고려하면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력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북한과 이집트의 재래식 무기 거래 정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가 유엔 제재로 금지되어 있지만 싼 가격을 앞세워 지속되고 있다며 테러 집단이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집트 외교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집트와 북한의 무기 거래 정황을 지난 26일자에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작성된 이집트 외교부 보고서를 토대로 2016년 미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된 대전차 유탄 발사기 3만 대는 이집트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려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후 이집트로부터 유탄 발사기 판매 대금 약 2,300만 달러를 받지 못하자 지급을 독촉했고 이집트 당국에서는 협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해당 재래식 무기 적발이 대북제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적발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를 금지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사나 2140 예멘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7년 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 역시 2017년 1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북한제 73식 기관총이 발견됐다며 이들 나라가 북한과의 무기거래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서는 시리아가 수단에 북한의 대전차 체계 거래를 주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누가 입수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힘들지만 테러 집단이나 갈등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t's hard to tell who's getting that equipment and how they plan to use it. But it's not good news to see that kind of.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계속 거래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price has been a very important consideration. So for some of the African countries that buy weapons from North Korea, these are very cheap.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보다 저렴하며 몇몇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무기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 직접 무기 거래 중단을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peak directly to the governments in question and try to persuade them not to continue purchasing weapons from North Korea.
세이모 전 조정관은 시리아와 같은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칠 수 없겠지만 이집트 혹은 아프리카 나라들에는 미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사이버 방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수 방어에서 공격 위주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사이버 방위 정책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훈련,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실무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회의에 미국은 에드윈 윌슨 국방부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일본은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미일 사이버 방위정책 실무급 협의는 올해로 7회째로 지난 2014년 8월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사이버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일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수방어 개념을 탈피하고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와 마찬가지로 공격 위주의 정책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상대의 원점 타격이 헌법상 허용된 것처럼 사이버 분야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선제 공격 위주 정책 전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同じように 사이버 분야でも こちらから 공격을 するということ これは当然 持っていい という形で 実は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 방위성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는 최근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대한 공격 위주의 지속적 개입 전략 전환을 선언했는데 일본 역시 같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방위대강 개정 워킹그룹을 주도하면서 방위백서 발간 등 일본 방위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의 정책 전환이 북한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VOA 질문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보유했는지 모르지만 중국과 러시아 모두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한 다영역 전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대응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렌드가 마르치 도메인での 戦い方になってきているので、そこはしっかり能力を高める必要がある。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방위 강요 회의에서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사이버 반격을 할 수 있는 방위 의무를 처음 명기하는 등 사이버 분야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학 교수는 VOA에 사이버 작전의 특성상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한 미 한일의 정보 공유와 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레리아노 교수는 단순 방어뿐 아니라 북한 같은 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도 동맹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은 매년 10월 27일을 국제 종교 자유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민간단체들도 북한을 최악의 기독교인 박해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먼저 10월 27일은 국제 종교자유의 날인데요. 어떤 배경으로 지정됐는지 살펴볼까요?
네, 미 의회가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연방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설립돼 전 세계 종교자유와 박해 실태를 조사해서 미 정부에 개선책을 권고하고 있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직이 생겼습니다. 종교계 많은 나라들이 국제종교자유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국제종교자유의 증진과 보호가 미국 외교정책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신앙으로 인한 살해, 구금, 고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 종교 박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at 80% of the world has severe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We believe a government, a nation.
브라운백 대사는 전 세계 인구의 80%가 종교 자유를 고도로 억압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 자유 증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종교자유 회의를 개최하고 종교자유 보호가 자신의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국무부는 연례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장관급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이 행사에는 매년 탈북자들도 참여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지목하고 있죠?
예, 미 국무부는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1341건의 종교 박해가 집계됐고 이로 인해 사망자 120명과 행방불명자 90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외부인들 앞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외에도 여러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지적하고 있죠.
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 산하단체 고통받는 교회 돕기도 북한을 중국 이집트와 함께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위임을 받아 올해 작성된 보고서도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종교 자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죠.
올해 국무부 종교자유회의에 참석한 탈북자 주일용 씨가 17개 나라 종교 탄압 생존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주 씨는 북한 내 친척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처형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Just because of my aunt's father-in-law was a Christian and my cousin's whole family were executed because of their sharing gospel.
주 씨는 사촌의 가족들이 성경의 복음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당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의 종교 자유 박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이 최근 급격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에 따른 외환 보유고 감소 징후라며 북한의 외환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28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 등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환율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래 북한의 원 달러 환율은 달러당 8,000원에서 8,200원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환율은 1.15% 소폭 등락에 그쳤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화폐를 적게 발행해 공급을 위축시키고 통화 통제를 통해 환율 강제 고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변동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3월에는 최대 8,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7월에는 7,800원대로 내려앉았고 지난달에는 다시 8,4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환율 불안정은 북한의 외환 보유고 사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각국은 통상 통화 대비 달러 환율이 불안정하면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자국 통화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목표 환율을 유지하지만 북한은 제재로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 않아 환율 안정세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2016년께 집중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힘쓴 정황이 있다며 대북 제재를 예상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monetary economist whose work was shared with me last winter had calculated that in the
북한이 2016년 중국에 수출한 양보다 수입한 양이 훨씬 적었고 그 차이도 어느 때보다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제재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완충 역할을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늘리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 외환 보유액 관련 통계가 전무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최근 환율 변동폭은 외환 보유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환 보유액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재로 인한 외환 보유고 고갈이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very skittish. I think he's nervous because all of his efforts to reduce the sanctions have not worked. And now he's probably coming to some kind of deadline.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관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일 날선 반응을 내보이는 것은 제재 해제 논의가 더딘 데 대한 과민함과 불안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폭이 커진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환율 변동폭이 커진 올해 7월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양국이 관세 폭탄과 중국 위안화 절하 등을 주고받던 시기와 일치한다며 관련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북한 경제의 특성상 달러 대비 환율보다는 위안화 대비 환율 폭을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long as the RMB exchange rate is stable and most of the imports are being, you know, transacted in either
위안화 대비 환율이 안정적이고 대부분 거래가 중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한 북한의 식량 상황이나 외환 보유액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의 불규칙적인 변동이 수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이는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환 상황과 경제 상황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의 건축 문화를 보여주는 사진책이 출간됐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색깔이 다양하고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들이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건축가 두 명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북한을 세 차례 방문해 북한의 건축물들을 보여주는 사진책을 출간했습니다. 이탈리아 건축가 크리스티아노 비안치 씨와 세르비아 건축가 크리스티나 드라픽 씨는 지난달 펴낸 모델 도시 평양이란 제목의 사진책에서 북한의 국가 이념인 주체 사상이 평양 시내 건축물에서도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높이가 대부분 제한돼 있고 평양 시내 거리에서 공산당의 상징인 낫과 망치를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책은 또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 때 지어진 건축물들은 더 현대적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때 지어진 건축물들이 높이가 낮고 직사각형의 회색 건물이 많았다면 김정은 시대 건축물들은 파스텔톤의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과 고층 건물이 많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건축 문화는 오래된 역사적 건물들의 보존보다는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과 재개발을 선호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들은 북한이 외국인이 바라보는 북한의 건축물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건축물은 일상생활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지 않은 건물들이 많아 북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졌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책은 200개 이상의 건축물을 소개하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건축물 도면들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북한과 관련해 조회수 1000만 건을 넘긴 동영상이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북한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보였는지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대담한 탈출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는 이처럼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7년 당시 북한군인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 씨가 차량을 타고 판문점에 접근해 한국 쪽으로 달리고 이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는 긴박했던 상황이 8분에 달하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됩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오 씨의 망명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 동영상 공유 업체가 이를 음악과 자막 등과 함께 편집해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미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이처럼 북한 관련 동영상이 수만여 건 게시돼 있고 이 중 천만 조회수를 넘긴 동영상은 오 씨의 탈출 영상을 포함해 10개에 달합니다. 오 씨의 탈출 영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1939만여 회의 시청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건은 북한 내부를 보여주거나 북한의 실체를 알려주는 해설 형식으로 북한에 공개되지 않은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은둔의 나라 북한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 자카 파커 씨가 촬영한 것으로 1732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7분 44초 길이의 이 영상은 2016년 파커 씨가 평양의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북한 병사가 파커 씨 일행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이거 기란. 얼마 하나에?
2,500.
두 개. 예.
이 영상에서 파커 씨는 노점상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뒤 바로 옆 또 다른 길거리 음식점에서 계란 요리를 사 먹습니다. 또 존 올리버라는 코미디언이 자신의 이름을 건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해상의 높은 시청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편집한 동영상 3개도 상위 10개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한 영상은 1970년대 가수 비지스의 Staying Alive란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입혀져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천만 조회수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탈북자들이 국제인권행사에서 증언하는 영상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평양 주민들이 애곡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도 10위권 밖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댓글, 즉 의견을 다는 공간을 통해서도 이 동영상들에 대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청 횟수를 기록한 오 씨의 탈북 영상의 경우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을 향해 북한이 총기를 발사하면서 자동으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북한에 산다는 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아 상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동영상 서비스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접속에 제한이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외선전의 방법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여러 채널들이 강제 폐쇄돼 지금은 조선의 오늘 등 일부 채널만이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 동부 리치몬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앤디 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All right, open your eyes.
...에서 나고 자란 앤디 염 씨는
10대 사춘기 시절부터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 영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뭐 가장 많이 본 게 뭐 일단 홍콩 영화 뭐 그 성룡이 나오는 영화라든지 이소룡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봤었고 그리고 뭐 타이타닉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도 이렇게 그때는 저희가 그때 볼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CD보다는 비디오 테이프로 많이 영화를 볼 때였어서
Keep your eyes closed. Trust me.
I trust you.
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볼 수 없었지만 홍콩이나 미국 영화는 볼 기회가 많았는데요. 영화에서 본 서방 세계는 앤디 씨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007 하면 저는 영국 영화구나 이렇게 다 알고 보고 그랬어요.
그때?
네.
그 타이타닉 그리고 그 007 이런 영화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흥미 본위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이거는 영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이렇게 하면 배경들 도시가 나오고 해도 뭐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이렇게 해도 그냥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이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스크린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영화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 같은 게 생기는 건 아니었나요?
그랬던 10대 소년은 20대 청년이 됐고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경비에게 돈을 쥐어주고 중국을 오가며 이것저것 들여와 팔았습니다. 그리고 앤디 씨는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시골이라도 와서 진짜 내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불이 바삭바삭하고 막 차가 막 뭐 이렇게 줄을 지어다니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게 현실하고 이게 뭐 옛날에는 백인의 불여 일견이라고 뭐 이랬는데 그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스크립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보고 저는 많은 영화를 보고 뭐 이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냥 오늘 진짜 그냥 스크린밖에 그게 그냥 영화라는 의미밖에 없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현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거나 그랬던 중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현실감이 아예 완전히 이렇게 180도 틀리지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 강을 하나 넘으니 그곳이 시골이라 한들 하늘과 땅 차이만큼 형편이 달랐습니다. 스크린 속의 동화 같은 이야기는 냄새로 맡아지고 손과 눈으로 확인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 그때부터는 이게 보는 각도가 틀리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다시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아 저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안에 이게 그렇게 보이니까
중국에서 체험한 다른 세상 그리고 중국에서 겪은 서름은 앤디 씨의 마음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지 취급 북한에서 온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 자체가 못 사니까 이런 생각이 그때도 아이들을 뭐 그래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외전 때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나라 있는 서름을 겪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나라가 없기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없다고 없어서 이렇다고 뭐 인정이라도 해주겠지만 이건 나라가 있는데 그걸 내가 그 나라에서 못한 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북한에서의 삶이 중국의 거짓말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앤디 씨는 3년 만에 북한을 아주 떠나버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국경 통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몇 번 이렇게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아 그다음부터는 아 이걸 어떻게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니까 그때 또 마지막으로 눈물 때도 그러니까 무단도망할 수는 못하고 군대한테 그 돈, 중국 돈 그때 한 100원인가 밖에 안 됐었어요. 그걸 주고 내가 갔다 올 건데 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갔다 올 거니까 그러면 일단 돈을 받아줘.
중국으로 건너간 앤디 씨는 1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북송되고 맙니다. 앤디 씨는 아직도 누가 자신의 거처를 공안에게 알려줬는지 모르지만 왠지 당시 상황들이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도 그걸 피하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운명이라는 게 그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전에는 진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오면 뭐 죽음은 무릅쓰고라도 도망을 가겠다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계속 있었었는데 그때는 왠지 또 담담하게 그렇게 그게 제가 이렇게 그때 환경상 이렇게 바깥에 집 그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감싸고 경찰들이 감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네, 밤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오가며 북한의 개혁 개방설이 나돌았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 상황이 공안에게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였는지 모르겠다고 앤디 씨는 설명합니다. 북송된 앤디 씨는 3개월간의 집결소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2차 탈북까지 앤디 씨의 삶은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지 맨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런 꿈 꾸고 있는 게 사실 3년 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그게 마음은 항상 딴 데 가 있고 내가 뭐 큰 세상을 봤는데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뭐 창살을 벗어지면 나는 훌훌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훨훨 날고 싶었지만 더는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던 앤디 씨. 3년이 지난 2007년 귀인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면 자기 한국까지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다 이래요. Oh, the good life full of fun
seems to be the ideal. 더 넓은 땅. 홍콩 영화, 미국 영화에서만큼 극적이고 근사한 삶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떠나기 위해 앤디 씨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You won't really
fall in love. 안 떨리셨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뭐 그러니까 담담하게 일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가 그거 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항상 그런 꿈을 이렇게 꾸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소리죠. 그게 그러니까 5년 중에 그게 아주 그때 당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20대 중반이었었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많이 그렇게 심적 부담을 뭐 가졌었던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종 북한을 떠나고 싶어 몸살을 앓는 꿈을 꾸는 앤디 씨.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분 덕분에 네. 그 경로로 출발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난민 캠프?
그쪽에 간 거 아니고
바로 넘으셨어요?
네, 저는 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앤디 염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남북전쟁 중 가장 처절했던 게티스버그 전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0월 29일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2차 중동전쟁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일어난 충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교통의 요지인 수에즈 운하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하자 수에즈 운하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공군은 수에즈 운하를 폭격했고 이스라엘도 이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한 것입니다. 전세는 처음부터 완전한 시나리오 하에 기습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에 의해 주도돼 11월 6일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는 공격 국가들에 의해 점령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철군 요구와 세계 여론의 압력이 급증하고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는 정치적 곤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긴급군의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정전안이 채택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철수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게 돼 일명 시나이 전쟁으로도 불리며 반면 아랍권은 이를 3국 침략 전쟁이라 부르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1923년 10월 29일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 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발된 오스만 제국의 분열로 인해 터키의 정치 권력은 국민당 당수 케말 파샤가 주도하는 민족 독립운동에 귀속하게 됩니다. 케말 파샤는 1920년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20년부터 1922년까지 그리스와의 해방전쟁으로 그리스군을 이즈미르와 트레이스 반도에서 축출한 후 1922년 11월 군주제를 폐지하고 1923년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케말 파샤는 공화국 선포 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돼 해방전쟁에 참가한 두 개의 항쟁 조직을 결합해 공화인민당을 창설하고 공화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 종래 이슬람 전통을 크게 탈피한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수행합니다. 케말 파샤는 이슬람식 종교 재판 및 종교 교육 폐지, 정교 분리, 여성 해방, 일부 다처제 금지와 서양역 채택, 라틴 철자법 도입, 산업 개발 등 서구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